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구약성경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4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함이니 아이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인데 우리가 보통 사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불순종이죠. 그래서 보통 사울을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인 사울 왕이 이제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이 14장 다음 장인 15장에서 드디어 이 불순종의 정점을 찍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순종의 정점을 찍는 그 내용 바로 앞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 불순종의 대명사인 사울왕의 인생을 사무엘상 1장부터 14장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면 무자한 불임 여인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시죠. 사무엘을 보내주심으로써 무자한 불임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 어두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어두웠는가? 그 중심에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됐는데,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 사이를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결국 그는 몰락하고 이후에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와 같이 힘이 있는 절대 왕정, 그 왕정의 중심에 있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올랐는데 그 이후에 11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전투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이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0절과 13절에서 14절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임의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책망을 듣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 왕권을 넘기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인 14장 그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드디어 이제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사건이 바로 이제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불순종의 끝을 찍어가는 시점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47절은 조금은 의아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몰락해가는 급격히 몰락해가는 그런 시점에 사울 왕이 대적을 칠 때마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술하죠.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계속 승리하는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죠.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 왕이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몰락해가는 시점에 왜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향하는 곳마다 이겼을까? 이게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지점입니다. 사실 그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5절에 가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전에 13장 15절에 따르면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13장 5절에 가면 그와 싸우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의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면 14장 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자 즉 부하를 데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대인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14절에 가면 처음에는 20명을 죽입니다. 물론 2명이서 20명은 죽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모습을 본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떱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들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대가 떨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 노략군은 특공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공대들이 이 두 명을 보고 벌벌 떨었고 마지막에 보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큰 떨림이라는 이 단어 앞에 보면 각주 번호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떨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면 헤르다트 엘로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공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공포를 주어서 공포감을 주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후에 16절부터 보면 이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모아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승리의 주체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3절 초반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버림받은 이 사울이 군대를 잘 이끌어간 것은 사울이 지휘관으로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49절에서 51절에 가보면 사울의 집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치 이런 뉘앙스죠. 승리를 가져온 주체는 사울의 집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50절에 보면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사울의 승리가 사울과 그의 가족 군대의 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도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군대가 승리했는데 사울이 계속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즉 군대가 용감했기 때문에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이다. 마치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4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8절에 이렇게 기술하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은 4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까지 용맹을 떨쳤다라고 합니다. 아말렉까지.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군대일까요? 감히 넘볼 수 없는 물론 블레셋 역시 그런 군대였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말렉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역사 내내 보면 이 아말렉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사울왕이 칩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야곱과 다른 노선을 취하는 에돔 족속인데 이제 이 혈통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쳤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99페이지 300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은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피곤해 있던 즉 무방비에 있던 이스라엘을 앞에서 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쳤던 굉장히 교활한 자들이었고 이들에 대해서 18절은 이야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 이후에 급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더 지쳤을 때 그들을 뒤에서 쳤던 아주 나쁜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제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떠돌이 생활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을 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7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원망을 쏟아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때에 또 누가 치냐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이때 승리하죠. 그리고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직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맹세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단순합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싸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유효합니다. 사울이 강해서 그 대적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52절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48절에 이 사울왕이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이기죠. 용감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그 용감한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교묘하게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왕이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좀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과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조금 더 넘기면 있죠.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알아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인구조사인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처럼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합니다.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죠. 이때 누가 나서냐면 사탄이 나섭니다. 21장 1절에 얘기하죠.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 즉 군인의 수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막냐면 요압이 막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이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죠. 사실 대단한 용기 아닐까요? 이런 존재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요압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데 내가 잘나서 내 군대가 출중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군대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110만, 이 숫자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유다의 47만, 도합 157만입니다. 지금 한국 정규군이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군대 60만도 어마어마한데 이 당시 인구 규모로 따졌을 때 군대 숫자가 157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군대 무려 157만이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어. 내가 힘이 세. 내가 잘나서 이겼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하게 여겨서 벌을 내리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좀 말이 어렵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너가 회개할지라도 너는 벌은 받아야 돼. 세 가지 선택지를 줄게. 첫 번째, 3년 가뭄. 그리고 두 번째, 세 달 적군의 반란. 세 번째, 3일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택하냐면 선택지 3번을 택합니다. 3일 전염병, 그 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죄 없는 7만 명이 이 다윗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후에 오르난, 역대기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1장이 인구조사 내용인데 21장 앞부분인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칼을 의지해서 외부의 적을 이깁니다.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의 칼을 의지해서 외부의 적을 이긴 다윗이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 아닌 자신의 칼을 의지해서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칼로 외부의 적을 이겼던 다윗이 자기의 칼을 의지함으로써 내부의 적인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세서 그래.
내 칼의 힘이 세서 그래. 교만함이죠. 거기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블레셋 위기고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의 동생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의 동생마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찔렀던 그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더 긴장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어찌 보면 외부의 적이기보다는 또 내부의 적이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 볼 때 인구조사를 보면 무슨 군사력을 파악하는 게 무슨 그리 잘못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이면에는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 교만함, 즉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정국가의 왕,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큰 죄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했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죠. 물론 그런 부분 역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죄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아닌 가시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거 죄야, 잘못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서 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왕들은 늘 군사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행동을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서하고 역대서에서는 좀 이름이 다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고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만 동일 인물인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은혜의 자리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자리가 훗날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이 교만했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것,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독특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쓴 책인데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가 그런 인간 유혹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책인데 제가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인간을 유혹하는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악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마의 말입니다. 최근 전쟁에서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세계를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지. 평화 시에는 아예 무시해버려. 전쟁과 가난은 실제로 끔찍하다. 하지만 평화와 풍요는 인간이 어쩌다가 특별한 감상을 느끼게 된 물리적 사실에 불과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평화기보다 더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전쟁이야말로 사탄의 입장에서는 위기이고 평화기야말로 사탄의 입장에서는 기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인간이 온전한 세계를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 평화와 풍요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마 입장에서는 평화와 풍요기에 인간을 유혹하기에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을 없는 말이죠. 우리들 전쟁이나 그런 그 위기에 대해서 어찌되었던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기를 경계하지만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전쟁이나 위기가 아니라 이 책에 따르면 평화기, 풍요기, 평탄한 시기라는 거죠. 사실 사울과 다윗이 넘어진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울은 승승장구하죠. 오늘 본문에서 싸우는 대적마다 이깁니다. 결국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다윗 역시 승승장구하다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울려놓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겪고 나서 다윗이 말년에 드린 그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의 감사기도 장면입니다.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철저한 회개 후에 하나님께 다윗은 왕조의 영원성과 그리고 영광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도 물리치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왕이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그 예물로 훗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바로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5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나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처했을 때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타국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느 시점이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왕권의 영광과 영원성을 보장받은 그런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봤죠. 사실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받고 싶었던 고백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사울은 실패했고 감사하게도 이 싸움에서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보면 15절에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은 어떤 염세주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다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실체는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라는 그런 의미.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여기에 궁극적인 안정감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그림자라는 단어를 특별히 좋아했던 사람이 C.S. 루이스거든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 세상은 그림자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앤소니 호킨스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찾아서 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쉐도우랜드입니다. 그림자 나라라는 거죠. 참 이 루이스가 좋아했던 이 고백 바로 이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따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실체는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저곳에 있는 그 실체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드릴 고백이 바로 다윗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인데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5절하고 아까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